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앞선 본문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앞선 31장까지는 되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찼고 밝은 이미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개혁과 더불어 제사제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자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은 그와 반대되는 암흑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본문을 함께 잠깐이라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32장에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큰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공격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들이 산헤립 왕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산헤립 왕은 이스라엘 그 성들을 취했고 그 성들을 점령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 왕에게 찾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을 보내줄 테니, 줄 테니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온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암흑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거센 풍랑이라고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온 유다는 거센 풍랑을 한번 맞았고 계속해서 그 거센 풍랑을 어떻게든 견뎌내 보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거센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옵션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금과 은을 산헤립 왕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산헤립 왕에게 주기 위해 금과 은을 어디서 찾았냐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과 왕궁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에서 어떻게든 찾아낸 은과 심지어 기둥과 성전의 문에서 발견된 그 금들을 하나하나씩 모조리 다 뺏어서 뜯어서 산헤립 왕에게 전달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헤립 왕은 회군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산헤립 왕은 끝까지 그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러 예루살렘에 진격합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남은 것은 아무런 카드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금과 은을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히스기야가 큰 거대한 풍랑 앞에 할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선 물길을 막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군사들을 무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히스기야가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채 이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가올 거센 풍랑을 어떻게 보면 그 거센 풍랑을 대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 성도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산헤립 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보면 포위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도 잘 아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히스기야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군 앞에서 묵묵히 그리고 차분히 이 대군이 진격하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센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풍랑이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그 거센 풍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센 풍랑이 돈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거센 풍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대부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내 지식과 내 인맥과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거센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건 그러한 모든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과연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센 풍랑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으며 그 거센 풍랑을 계속해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암흑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이사야에게 다가가서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이 역대하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할때 보통 나타나는 행동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당시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무엇을 하시라고 설명했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당시 다른 열왕기와 이사야에서는 이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대군이 없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내리 왕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사내리 왕의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주고 있나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아까 직면한다고 얘기 제가 했는데요. 그 문제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또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신분 문제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많은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 역경들 때마다 제가 과연 히스기야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찾았냐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대로 나름대로 발버둥 치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제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 지난 과거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그 모든 히스기야가 걷고 있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그 많은 군대들이 죽었는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거대한 풍랑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거대한 풍랑,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 히스기야의 그 이스라엘은 더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들이 어떤 적군들이 히스기야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고 유다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위로부터 더 큰 위로가 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래로 천사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온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 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 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도 걸으면 안 되냐라고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좀 몇 발자국 다가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거대한 풍랑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을 잊은 채 다시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진정한 위로를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 위, 불가능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온 위로고 우리가 이 거대한 풍랑을 맞이할 때 그 거대한 풍랑에 맞설 때 우리가 임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대한 풍랑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거대한 풍랑을 맞서주시고 그 거대한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